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가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설교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설교 한 번에 하기는 너무 길을 것 같아서 두 번으로 지금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1장에 첫 번째로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고요. 5절부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의 이야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PK라는 말도 썼던 것 같아요. Pastor's Kids라는 단어도 썼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공장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 10년 전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절망적인 상태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개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절망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 유다의 왕 때,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헤롯이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교는 하면 또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이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늦었다, 늦은 응답 이런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썼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좀 젊었을 때 주시면 어때요? 뭐 40살까지는 좀 참을 수 있어요. 뭐 50대 초반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아기를 줬으니까 사가랴가 믿을 수 없었죠.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늦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과거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기다렸는가 하면 40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400년 후가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첫 번째 성탄절은 이야기하고 난 400년 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지난주에 설교의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기가 없었던 사람에게 아기가 생기고 몸이 아팠던 사람에게 건강이 생겨지고 사업이 안 됐던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어떻게 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제 2장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런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도 아멘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엄하게 다루세요. 근데 엄하게 다루시는데 그냥 이놈 하고 다루시는 게 아니라 마치 옆집에 있는 애한테 야 이놈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다가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안 맞고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두 번을 매맞았는데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를 하신 분이어서 이게 수도로 손바닥 맞은 거는 정말 아팠고요. 그때 딱 맞았을 때는 안 아픈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붓더라고요, 손이. 근데 그거는 말고 한 번은 제 동생하고 무슨 장난을 치다가 뭐 이렇게 욕 같은 거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맞고 둘이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연년생이니까 이불 덮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불에서 자거든요. 근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다지. 애들이 이렇게 옆으로 여는 거, 창호지 바른 거, 그거에 문 열고 쓱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휴, 인기척이 나는데요. 이거 안 자면은 매 맞을 것 같아요. 저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불을 종아리 있는 데를 이렇게 들추시더니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연세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때 어우 따갑긴 한데 아픈 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손길 참 두툼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근데 때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운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엄하지만 자비롭고 자비롭지만 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다루실 때 그 연약한 믿음을 보셨지만 그에게 야단만 치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동시에 베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병이 난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 의사도 계시고 그리고 약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계시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시술이지만 때로는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하고 수술을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통증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며칠 아프잖아요. 수술했던 자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고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온갖 여러 종류의 고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단어를 유식하게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부족함을 사가랴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는 향단의 분향을 하는 책임을 맡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주일을 가서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꼭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어쩌면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왜 지금 주는 거예요? 라고 투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기가 없었던 집안에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에이 설마 이런 마음 안 가지세요? 제가 당장은 안 하겠지만 뭐 한 2, 3년 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뭐냐면 안식년을 가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는데 안식년을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재정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을 가면 가는 동안에 뭐 어디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사례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또 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한인교회가 많이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재단에서 아 그거 우리가 책임져 줄게요. 석 달 나가세요. 제가 석 달 동안에 모든 경비 내가 다 우리가 다 대주고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 동안 그분 생활비 우리가 대주고 그리고 다 목사님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인들 파티하도록 경비도 우리가 대줄게요. 그게 몇만 불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조건으로 우리를 보고 뭘 믿고 우리한테 몇만 불, 2, 3만 불을 주느냐고요. 근데 진짜로 그런 데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경험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는 아닌데 그 재단에서 제가 94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재단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것 해주고 그러기를 몇 년을 해줬어요. 두 주씩.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단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믿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아이디 깐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내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야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혔고요. 이름을 밝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그냥 아마도 이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뭔 증거로요? 증거를 좀 줘보세요. 하나님이 뭐 서류라도 써가지고 공증받아서 이 서류라도 하나 갖고 오셨나요? 무슨 사인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가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증거를 줘요. 씁쓸하고 달콤한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해요. 그럼 달콤한 그 증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달콤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그러면요,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의심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거는 죽음이에요. 분명히 저 차 안에 있던 사람 죽었을 거다. 우당창 쿵창하고 했는데 살았어요.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만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이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원에서 죄인이 살인범이 형을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목숨만이라도 건졌으면. 근데 판사가 뭐라고 형량을 내리는가 하면 무기징용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죄인의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고맙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해도 싸요. 그런데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천만다행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벙어리가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성경에서 있던 것처럼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두방정 떨까요 안 떨까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아니 이 에펜네가 어떻게 얘기를 갖게 된 거야? 나이가 얼만데 뭐 이래가면서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고도 남지요. 그렇죠? 막 그러고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 막 만삭이 되고 나올 때가 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그 친척들이 가문의 어른들이 와서 애기 이름 지읍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애기 이름 지읍시다 그러면은 족보를 쫙 펴놓고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다 찾아갖고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렬 따져서 이름 지을 것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한이, 이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던 그 가브리엘의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하지요. 왜? 사람은 편안하면 죄를 짓거든요.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낳을 때쯤 되니까 혹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이름으로 하자 저 이름으로 막 하자 그러니까 요한 사가랴가 글을 씁니다. 이름을 씁니다. 요한인이라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야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 어른들은 무슨 요한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 없는데 그랬는데 그제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되어 있었던 아홉 달에서 열 달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이 사가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세상에 내놓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비리그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는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집안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그 말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을 때에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데려가서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기독교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망했다든가 집안에 사랑하는 일을 잃었다든가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몸에 큰 질병이 있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씁쓸한 증거죠. 아픔이잖아요. 달콤하지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실 때에 그냥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얼레듯이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 때리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싸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엘리사벳과 뭐 말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집에 돌아왔을 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 아기가 없었다면 여자가 아기가 없었다면 이 조선식으로 얘기를 하면 칠거지 이야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지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의 이야기잖아요. 사가랴의 이야기를 사가랴의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벳의 찬양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때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기 낳는 건 절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올 때에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 중에 그리고 난 후에 잉태를 했을 때 잉태하기 전에 엘리사벳도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오고 믿음을 가지고 왔던 사가랴 때문에 엘리사벳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전염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염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뭐 말로 전도를 하거나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 속에 푹 젖어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가 전달되어져 갑니다. 시간은 좀 가지만 이번에 있었던 그 들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게요. 어저께가 이번 학기에 마지막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은 아침에 회사에서 나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치 그 인턴으로 있는지 임시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일하러 나가서 한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세 명의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세 명의 새로운 사람이 아직 학생이라고 부르긴 그런데 세 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의 집은 그 우리 학교에서 약 한 45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렌다와 레너드가 그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너드와 브렌다가 아이 지겨워 이거 맨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랬으면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에 은혜의 강가에 푹 젖어 있다면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건들면 물 꽉 먹은 스폰지처럼 여러분이 은혜가 줄줄 세워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엘리사벳이 만약에 야곱의 아내, 둘째 아내, 요셉의 엄마 라헬을 알고 있었다면 라헬이 불렀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 언니와 자기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언니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기를 낳고 종들은 다 아기를 낳는데 자기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울며 그랬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찬송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찬양의 향기가 된 겁니다. 찬양의 향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찬양의 향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향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니 산통도 한 번도 못 해본 여자가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니 여자가 혼자 있어요.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잉태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는 아이의 숫자가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낳은 아이보다 더 많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건가 하면 마리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몇 살에 낳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데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었겠습니까? 죽은 몸이잖아요 사실은. 죽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난소가 없는 것처럼 그냥 아기를 못 갖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란에서 다시 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 없었습니다. 사라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었어요. 믿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두 번 시도했다가 두 번 다 퇴짜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모습을 놓고 바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요한을 낳은 이 사건은 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아기를 낳았다. 비록 나이가 많아도 그냥 몸에 좋다는 보약도 좀 먹어보고 무슨 뭐도 먹어보고 그러면 될 수 있어. 아,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좋은 보약 먹으니까 몸이 회춘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당신도 그렇게 해봐.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몸은 죽었지만 죽은 것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고 하며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아기를 낳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몸 같은 데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나 말고요. 엘리사벳이 그랬을 거예요.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나 말고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증거가 있지요. 벙어리 됨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그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라고, 그것을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밥도 먹을 시간 없이 또 일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며요.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면 오늘 예수 믿고 한 3, 4일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한 일주일 안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해도 되잖아. 아,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부르세요.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증거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실 저 위에 글자 붙여져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곳,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하이킹을 가고 심지어 운동을 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기도합니다.